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짐 컬린스라는 사람이 쓴 뉴욕 베스트셀러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CEO들이나 경제와 관련된 이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이 짐 컬린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좀 풀이해 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단계에 이르면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대한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들은 있지만 위대한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민자들의 삶을 이렇게 잘 보면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게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삶에 이렇게 기반이 잡히고 좀 삶의 안정이 찾아오면 긴장감 없이 이렇게 푹 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뭐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짐 컬린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좋은 단계에 이르면 사람이 저절로 어떤 삶에 대한 더 큰 어떤 위대한 삶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좀 줄어들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이렇게 안주하기 쉽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경제학자가 발견했던 이 사회 현상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좋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만족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날마다 복음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살려고 도전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이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과 별개로 살아간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좀 섬기려고 했지만 여전히 죄와 타협하여 살아갔던 남유다 왕 요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라는 이 책을 읽기 어려우시면 한 가지 관점을 보시고 보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이 거듭해서 등장하고요.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저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장 말씀도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 그 말씀들이 좀 같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4절 말씀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를 가보시면 이제 이 32절부터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지만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삶을 이야기할 때는 꼭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이야기,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 평가가 나오고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두 인물을 좀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적의 공격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게 하십니다. 온 땅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게 하셨던 것이지요. 29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살아가는 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긴 남유다 왕 요담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33절을 한번 보니까요, 요담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살이고 그는 16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34절에 우리가 그에 대한 평가를 보았죠.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요담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모태신앙 출신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고 집안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선조 중에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있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죠.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들을 통해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도 귀동냥으로 들은 것만 해도 아주 상당히 이 성경 내용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도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요담에 대한 삶의 오점을 기록하면서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그 3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담은 산당을 남겨두었던 거죠. 여러분, 산당이 무엇이죠? 은밀한 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 산당은 은밀한 죄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만은 버리기 어려운 이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그 죄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죄물이란 산당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이란 이 산당이 있고요, 정말 이 성적인 유혹이란 산당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란 산당과 세상의 자랑이라는 산당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버려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도 그만 좀 버리라고 말하는데 자꾸 버리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산당이라는 거죠. 이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자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유다 왕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올무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왕에 대한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결국 완전히 불순종한 북이스라엘 왕 베가나, 부분적으로 적당히 순종한 남유다 왕 요담이나 동일하게 각국의 이 왕국을 패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담 왕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 아니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좀 정직하게 살려고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저 북이스라엘 왕 베가처럼 대우하십니까? 비록 제가 죄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완전한 불순종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순종했으니까 저를 좀 좋게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좀 억울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불순종이 죄악인 것처럼 적당히 타협한 순종도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요,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이 먹다 남은 반쪽짜리 음식을 막 우리 VVIP 손님한테, 귀인들에게 이렇게 내어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먹다 남은 음식을 줄 수 없듯이 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여전히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만큼은 죄와 타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사는 것, 내 배우자와 사는 것은 그 한 사람과 살 때 온전한 결혼 생활이지요. 결혼은 이 사람과 살면서 또 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온전한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외도고 간음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부라 불리며 교회라 불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면서도 여전히 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영적인 외도요 영적인 간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99%에 만족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1%라도 배우자의 마음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99%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오직 온전한 것만 순종이지 다른 것은 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100%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100%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 죄가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온전함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복음성가 중에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라는 찬양이 있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아버지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만큼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